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차시우 야르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어제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은 크라마토르스크로 이동하기에 앞서 차시우 야르를 점령하기 위해 바흐무트 서쪽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러시아군 지도부가 자국군대에 5월 9일까지 차시우 야르를 점령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위협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리아노버스티 통신은 지난 5일 러시아가 임명한 지역 책임자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차시우 야르 외곽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었습니다. 차시우 야르는 지난해 5월 러시아가 점령한 전략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차시우 야르를 옛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승전일 5월 9일까지 함락시킬 경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군사원조 둔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기세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늘 국가 간 무역과 투자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상하이 퉁지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 중국 자동차들이 있게 될 것이라면서 항상 분명해야 할 것은 경쟁은 공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다시 말해 덤핑과 과잉 생산이 없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기업들이 관료주의적 장애 없이 현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바로 이 때문에 자신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평평한 운동장을 언급하고 있다며 중국 내 독일 업체들에 대한 제약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의 발언은 최근 국제시장으로 밀려드는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반도체 등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숄츠 총리는 또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야 한다면서 국경은 무력에 의해 변경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자 국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유럽연합이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수단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이날로 내전 1주년을 맞은 수단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프 르모인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단 내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생각이라면서 수단이 잊혀진 위기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에 따르면 수단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모금 목표액 약 41억 달러 가운데 올해까지 모인 금액은 5%에 불과합니다. 수단에서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지난해부터 무력 충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기반시설들이 황폐해지고 기근 위험이 초래됐으며 약 180만 명이 수단을 탈출했고 670만 명이 수단 내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양측 간 전투 중단과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단의 위기는 몇 달 안에 극적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유엔 수장이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스라엘의 요구로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중대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최대한 자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또 이란의 이번 보복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당해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현지 시각 13일 밤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 등을 적재한 200기 넘는 드론과 미사일들을 발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 공사 참사관은 러시아가 북한 무기 불법 조달을 은폐하기 위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 다각화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동맹 수준을 역대 최고로 격상한 것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때문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13도, 최고온은 10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 무기 불법 조달을 은폐하기 위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켈리 미국 유엔 대표부 공사 참사관이 12일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무기를 조달하는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켈리 참사관은 이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듣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listen closely to Russia's words, but let us also look at its actions. Russia is committing aggression against.
이어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군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10여 차례 이상 공격했고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만 40발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1만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수품과 군수품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고 켈리 참사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두 나라가 거래한 컨테이너가 만여 개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켈리 참사관은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와 탄도미사일 조달의 전체적인 규모를 숨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By using its veto against the DPRK panel of experts, Russia is attempting to hide the full extent of its procurement.
그러면서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주요 책임을 다하려는 안보리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이달 말을 끝으로 15년간의 활동을 중단합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제공을 규탄할 목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러시아와 북한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 문제를 놓고 회의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더 적절한 오늘 회의의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is regard, it is irrelevant that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began this war by invading Ukraine,
이어 전날인 11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사용 문제를 주제로 유엔 총회 회의가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어두운 부분, 즉 러시아에 대한 북한제 탄약과 탄도미사일의 불법 공급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보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러시아로의 북한 무기 이전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we once again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transfer of weapons from North Korea to Russia.
또한 북한과 러시아 양측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또 다른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며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토마스 핍스 정무담당 부조정관은 러시아는 안보리는 물론 유엔 총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신 나는 북한이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고 신제국주의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Russia does not listen to this council nor to the General Assembly. So instead, let me urge North Korea to stop supporting.
힙스 부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포탄을 구입하고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has bought several dozen ballistic missiles and millions of artillery shells from North Korea, which have been used in attacks.
이어 물론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를 면밀히 조사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안보리뿐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구조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 프랑스와 스위스, 슬로베니아, 몰타 대표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전문가 패널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사용 등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 국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란 북한과 같은 푸틴의 동맹은 무기 공급과 관련 우려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러시아 군에 미사일, 드론, 탄약을 부지런히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utin's allies such as Iran and DPRK seem to pay no heed to the council's meetings on weapons supply.
이어 이란의 드론과 북한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계속 죽이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무엇을 대가로 제공하고 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요청한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서방 무기가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전에는 민스크 협정을 숨긴 채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서방은 관련 활동을 홍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두 번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두 친러 세력 간에 체결한 휴전 협정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돈바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하는 등 처음부터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으며 이를 허용할 수 없던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 즉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권 내 서방 후원자들은 무기와 지원 측면에서 서방의 도움을 받으면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그것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환상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 다각화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 등 미한일 협력도 촉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미사일이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이것은 침략을 억제하고 국토를 방어하며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 파트너들을 방어하는 데 미사일 방어와 미사일 격추 역량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It underscores the indispensability of missile defense and missile defeat capabilities to deterring aggression and to defending our homeland.
이어 동맹과 파트너들도 같은 결론을 내려 자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국방 현대화 목표에 따라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발사 플랫폼을 계속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체 추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술 핵무기라고 주장하는 무기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힐 부차관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 안정을 약화시키고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일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 한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활성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미국이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내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외교 안보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공간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의 공중공격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통합해 탄도미사일 방어와 공중방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히스 콜린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청장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는 데 있어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가 제한된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아있다며 특히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 defend our homeland from ballistic missile attack,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or GMD system, remains our nation's sole protection from limited attacks.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수명 연장 프로그램은 2028년 말 차세대 요격미사일이 배치될 때까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청장은 이 밖에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뢰성과 역량, 사이버 보안과 보건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이며 차세대 요격미사일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보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의 션 게인이 부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신형 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 추진체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제임스 우주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과 이란이 공격적 전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극초음속, 탄도,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며 영내 미군과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힐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추가 안보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절실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이 자국 및 영내 안보를 위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홀리 의원은 10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직후 VOA와 현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방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방비 추가 증액 등 일본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홀리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사일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양국 간 국가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중대한 움직임입니까?
Japan is arguably our most important ally maybe in the world.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일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태평양에서는 확실히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호주도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의 안보 노력에 함께 더 깊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보다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물론 중국 때문입니다. 일본은 태평양에서 우리 동맹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보십니까?
Much as possible. South Korea, Japan, Australia, India.
네, 가능한 만이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모두 그래야 합니다.
그런 움직임에 대응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더 몰두하고 강압적 행동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없나요?
Yeah, no. I think on the contrary, what we have the message we have to send to China is any military aggression will fail.
그런 문제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보내야 할 메시지는 어떤 군사적 침략도 실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군사적 공격 능력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유지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침략을 막기 위해 올바른 위치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군사적 침략 시도는 실패할 것이고 부질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중국, 일본이 다음 달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원치 않는 결과는 뭐가 될까요?
Well, the critical thing here is that our allies in the Pacific have to know tha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e Pacific and that we're going to do.
중요한 것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점을 태평양의 동맹국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맹국이라도 걱정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저의 오랜 우려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럽에 정신이 팔렸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문제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 동맹국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러시아 문제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평양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평양 동맹국들에 우리가 태평양 지역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평양이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군사 지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 경제 및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고요. 미국은 중국 문제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that for us, for the United States, our priority has got to be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에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우선순위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일본이 자국 및 역내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그들이 세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역내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우리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평양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지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으로부터 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동맹 수준을 역대 최고로 격상한 것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때문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도 격상된 미일 동맹에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로 미일 동맹이 더욱 강력한 안보 동맹으로 재편됐다는 점을 꼽으면서 이 같은 협력의 배경에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전함을 건조하고 더 많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드는 등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추적하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outbuilding the United States. It's building more ships. It's building more new ICBMs.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영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동맹국이 필요하다면서 안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과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동맹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센가쿠 열도와 남중국해의 여러 지역, 타이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일본의 협력은 매우 유용하다면서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오랜 평화적 센가쿠 열도 관리를 훼손하려는 행동을 포함해 동중국해에서 강제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 안보 도전이 심화되는 속도를 인식하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양자 동맹이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지휘 및 명령체계를 업그레이드해 평시나 유사시에 미군과 일본군 간 상호 운용성과 계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오코 고토 윌슨 센터 아시아 인도태평양 국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 양국의 가장 큰 공통 우려 중 하나는 중국의 불안정 요인, 특히 안보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 그 같은 공통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Summit meeting is a reflection of shared concerns, and one of the biggest shared concerns.
중국의 공격적 행위뿐 아니라 국제 질서 위반에 대한 공통의 우려가 미일 양국뿐 아니라 영내 주변국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일 양국은 상호 협력 강화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 호주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소다자주의 그룹에 포함시킴으로써 영내 미국의 동맹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대중국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미국의 그 같은 구상이 담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마크 케네디 윌슨 센터 와바 전략경쟁연구소 소장도 1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 한국 대신 일본이 미국 안보 동맹의 핵심이자 상수로 격상된 것은 한국이 처한 외교적, 지정학적 특수성이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South Korea always has been very rightly concerned about
케네디 소장은 한국은 항상 북한이 제기하는 한반도 내 위협에 대해 매우 우려해왔다면서 이런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일본에 비해 중국 등 영내 다른 국가와의 현안에 관여할 여지가 더 적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되기 위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그동안 외교적으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고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이 영내 중국의 잠재적 교란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다소 낮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앞으로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일 안보 동맹 구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 노력해왔다면서 한국의 대중국 미일 안보협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강압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look at history and the fact that for decades China's been trying to establish a basis.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현재 미한일 협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중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을 다소 약한 고리로 여기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 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때보다 더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에 올인하겠다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아도 된다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 분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ut I think South Korea would be best choosing individual components. For example,
미국과 일본이 영내 위협에 대응해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북한이 제기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그런 능력을 갖출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참여의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케네디 소장은 대중국 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진단했습니다.
Now that Japan is upgrading their both military capabilities as well as
일본은 현재 군사적 능력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모두 개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맹이 함께 행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타이완 및 남중국해 문제 등 모든 영내 현안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공동 지휘 및 통제 구조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러한 지휘 통제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기적 열망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소장은 미국은 동맹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영내 동맹 요소와 통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동맹국이 서로 더 많이 연결될수록 어떤 종류의 공격적 행동에도 더 큰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오코 고토 국장도 한국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한국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 the security front, there is a coherent
고토 국장은 미일 안보 협력의 성공 여부는 한국의 참여와 헌신에도 달려있다면서 한국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라면서 한국이 처음부터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모든 조치에 한국의 이익과 우려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일관된 로드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는 기조 아래 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도 한중일 경제협력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S. obviously doesn't object to Japan and they are okay having economic ties with China.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중국과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영내 안보 현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는 없으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를 군사 장비로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미국이 수출을 불허한 만큼 해당 분야 협력 진전은 미국에게 레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문제를 논의한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패널이 임기 연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주제로 한 12일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재 회피를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밖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해 이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관리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안보리 내 파트너 국가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말한 것을 다시 강조하자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제재위원회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상황을 미리 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안보리에서의 임기 연장을 포기한 것이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는 우리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를 원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이 작업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우리는 임기 연장 협상에 시간을 투자했지만 러시아는 어떤 종류의 타협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어느 시점 임기를 연장하게 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고 탈북자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면담합니다. 이 관리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이번 한일 순방의 두 번째 목표는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나라와 협력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 문제를 조명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에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회동은 이러한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3국 차원의 접근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오늘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대북제재 이행의 틈을 만들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된 이후에도 대북제재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장관은 올해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해라며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국제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영내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한 동맹과 더불어 유엔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하는 분위기가 북중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한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조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양국 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국 친선의 역사적 전통을 부각하고 세기와 연대를 이어 발전시켜 나가자며 조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성과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이 이끈 중국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북한과 중국 사회주의의 무궁한 발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자오 위원장의 방북 성과를 축하하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중국의 당과 정부는 늘 전략적 차원과 장기적 안목에서 양국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위원장은 또 중국은 두 당과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하에 북한과 함께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공동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과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의 함의를 풍부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찬 후 차량에 탑승해 떠나는 자오 위원장 일행을 직접 배웅하는 사진을 싣기도 했습니다. 자오 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3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자오 위원장은 지난 12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조중 친선회의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조중 친선회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과 자오 위원장이 양국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미한일 공조에 맞서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중국은 회색지대 외교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중러 협력에서 온도차가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전통적인 한미일의 대응에서 북중러 연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위를 조절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75주년의 즈음에서 자오로지 중국 공식 권력 3위가 갔다는 얘기는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북중 교류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북러 사이의 움직임과 비교할 때 북중 간엔 아직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중 양국이 자오 위원장의 이번 방북을 통해 돈독한 양국 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 했다며 김 위원장이 자오 위원장이 탄 차량을 직접 배웅하는 장면을 담은 북한 매체 사진도 그런 차원의 연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북중 관계가 좀 더 외부적으로는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북한이 원하는 북중러 구도, 진영주의 구도가 구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을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징성 부여해서 연출하는 건 워낙 잘하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성공은 했죠.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자오 위원장의 방북을 통해 중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한편으론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론 러시아와의 지나친 밀착을 견제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박사는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북한과의 극적인 관계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북한과의 관계 중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당대당 관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전략 도발을 자제토록 관리 외교에 나선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자오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조중 친선회의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5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 박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현재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양자관계를 통해 협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국면이라며 북중 정상회담은 미국 대선 결과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미일 뭐 지금 필리핀까지 엮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중북러 뭉쳐 막 이러는 손해니까 일단은 양자관계로 하면서 미국을 겨냥해서 이렇게 시간도 좀 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된다든가 누가 되느냐 일단은 더 큰 게 미국인 것 같아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수교 75주년을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북한 경제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감으로써 국제사회에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라든가 또 유엔 안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북한의 대응 측면에서 중기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러시아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뭐 측면에 고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대외적인 관계까지 다 감안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가져갈 필요성 이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러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가까워지는 데 대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움직임도 규탄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11일부터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3차 연례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규범 정례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2일 성명에서 북한은 2023년 여러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위성 발사 등 다양한 유형의 신형 및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으로 되돌아가도록 설득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무기 제공 등 북러 양국 간 군사협력 움직임도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리는 러시아도 지지했던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무기 이전 및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금융 지식 및 부품의 불법적인 흐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정치적 해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구를 목표로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자위권의 영역이며 주권을 수호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 규범은 탄도미사일에 관한 국제사회의 유일 규범입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회원국은 144개국이며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의 해군 함정이 최근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영국은 또 이달 초 한국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 순찰도 실시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영국 해군 스페이함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들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영국 해군이 2018년 이후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것은 11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또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영국 등 관련국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에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스페이함은 영국 해군의 2세대 리버급 원형 초계함 중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이라고 영국 해군은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스페이함은 지난해 1월 초에도 동중국해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관련 감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같은 해 2월 영국 해군 함정 최초로 한국 평택항에 입항해 미국 한국 해군과 함안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이함은 또한 지난해 11월 인도, 올 1월 스리랑카에 이어 지난 2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등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11일자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영국이 이달 초부터 11일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찰에 한국 측 수상함 해상 초계기와 영국 수상함이 순찰에 참가했다며 이번 작전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고 지지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동순찰에 양국의 어떤 선박이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동순찰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다운인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국 해군 간 시행된 최초의 작전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500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타 우르타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11일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고문 및 강제 실종의 절대적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귀환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북한에서 온 개인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르타도 대변인은 또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지난해 8월 안전부장 이사회 브리핑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를 포함한 회원국들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폴커 티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에서 현재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고문,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본국으로 비자발적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자제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권고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 일대에서 탈북민 500여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강제 북송된 탈북민 500여 명의 생사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르타도 대변인은 우리는 회원국들이 북한에서 온 개인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삼갈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이들은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자의적 구금, 성폭력, 아동 및 부양가족과의 강제 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르타도 대변인은 또 우리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다른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라며 탈북민들이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서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에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어, 대현이! 아, 세상에! 아니, 내 발로 페달을 밟고.
오늘은 광나루 자전거 안전교실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2년 4월 15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 운영한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인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첫 항해 중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1909년 건조를 시작해 1911년 5월 30일을 진수했습니다. 2200여 명을 태운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희생자 1500여 명이 거의 70%가 사망한 것입니다. 객실 계급별 사망률을 보면 1등실 38%, 2등실 59%, 3등실 75%, 여성 사망률 26%, 남성 사망률 80%였습니다. 타이타닉호 객실 계급별 생존율이 가장 높았던 그룹은 1등실에 승선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144명 가운데 14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이 1등실에 탑승했던 아이들로 6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습니다. 1865년 4월 15일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취임식을 갔습니다. 링컨이 재선될 때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돼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을 승계하게 된 것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입니다. 1868년 남북전쟁 후 자신의 남북화해 정책을 거부한 전쟁부 장관 에드윈 스탠턴을 해임하고 남북전쟁 당시 북군 총사령관을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원의 동의 없이는 공무원을 파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무원 임기법을 어긴 것이어서 존슨 대통령은 국방장관 부당 해임과 의회 모독 혐의로 탄핵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당시 탄핵안은 상원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67표에서 딱 한 표가 모자라 아슬아슬하게 탄핵을 면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또 그 다음 대통령이 된 미국의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이 한자리에 서기를 거부하면서 존슨 대통령은 취임식이 열리는 동안 마지막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이외에도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대통령은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대통령과 존 애덤스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했던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